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정보전 부대를 신설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어제 러시아 의회에서 선전을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전 부대 신설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샤마노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인테르팍스 통신에 정보전 부대의 임무는 국방시설을 보호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오제로프 상원 국방위원장도 정보부대가 러시아의 자료 시스템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뿐 해외를 대상으로 어떠한 해킹 공격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해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같은 부대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군이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41기 등 새로운 무기들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에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 이대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올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포함해 남쿠릴 열도에 4단 규모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만일 북방 영토에 러시아 병력 강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는 일본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오늘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멕시코 정부와 국민들은 다른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조치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비데가라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오늘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1일 미국 내 모든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추방 지침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미국 주도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모술 공항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서부를 탈환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술 공항을 겨냥한 이번 총공세에는 이라크 경찰과 내무부 최정예 신속대응군이 합류했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은 공습과 자문관 등으로 이라크군을 지원해왔습니다. 미군은 특히 오늘 장갑차에 탑승한 채 이라크군과 함께 공항으로 진격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모술 내에 약 2천 명의 ISIL 반군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처음으로 열린 팔레스타인 옹호 국제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테헤란에서 어제까지 이틀간 열린 제6회 팔레스타인 저항 지지 국제회의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항에 싸우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은 거짓 정권이라며 이슬람교도들과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위한 팔레스타인 국가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행사 개막식에서 이스라엘을 악성 종양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자유가 완성될 때까지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망명 신청을 거부한 뒤 아프가니스탄인 50여 명을 또다시 추방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해 망명 신청이 거부된 8만여 명의 난민들을 추방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좌익 성향의 야당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김병남 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국제경찰기구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김정남 피살의 배후 북한 배후설은 한국이 지어낸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자국민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국적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김정남 씨 살해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수배령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3일 기자들에게 북한 국적자 4명의 행방을 쫓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폴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190여 개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로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수배와 체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만 북한은 인터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북한 국적자는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제남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김정남 씨가 피살된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을 경유해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평양행 항공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CCTV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또 용의자로 추가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2등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에 대한 수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광성에 대해선 그가 외교관으로 면책특권 대상인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 외교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현광성을 직접 겨냥한 듯 숨길 게 없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만큼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이 아닌 김우길의 경우 경찰이 면담을 위해 체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서 현재 경찰이 그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칼리드 청장은 김정남 씨 유족의 DNA 채취를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을 마카오로 파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어떤 DNA 샘플도 외부로 보내지 않았고 특정인의 DNA 샘플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경찰을 해외로 보낼 계획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칼리드 청장은 최근 북한 대사관이 말레이시아의 수사 결과를 비판한 데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이번 일은 북한인이 개입된 형사사건이라면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형사사건에 맞춰 수사를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때도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수사 상황을 비난하는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다른 고위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더 스타 신문에 따르면 세리 나스리 아지즈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장관은 여기는 북한이 아닌 말레이시아고 우리는 우리만의 법이 있다면서 최근 말레이시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북한 당국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지즈 장관은 특히 북한을 깡패 국가로 지칭하면서 말레이시아인들이 북한으로 여행 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툭세리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도 어떤 범죄 사건이든 발생한 국가의 법에 따라 수사돼야 한다며 그런 점을 볼 때 북한 대사가 대사의 의무에서 탈선해 도를 넘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장관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는 외교적 반칙이며 북한 대사의 발언은 무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결탁해 정치화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 대사는 22일에도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말레이시아 당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북한 측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외교적으로 무례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을 비롯해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는 북한 배후설을 한국 측이 지어낸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공화국 국민의 쇼크사로 규정하면서 북한 배후설은 한국 정부가 지어낸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뒤 열흘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담화는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외교 여권 소지자인 공화국 국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사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 씨라고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담화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 언론들이 독살설을 제기한 뒤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개입해 시신 부검 문제를 검토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무성과 병원 측이 사건 초기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하고 현지 북한 대사관에 시신을 넘기겠다고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지의 북한 대사관에서 사망자가 북한이 발급한 외교 여권 소지자로서 치외 법권 대상이 되므로 절대로 부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말레이시아 측이 부검을 강행했다며 이는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고 인권 유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은 특히 이런 말레이시아 측의 행위가 한국 당국의 북한 모략 소동과 때를 같이해 벌어졌다며 화살을 한국 측으로 돌렸습니다. 담화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보수 언론들이 퍼뜨리는 북한 소행설은 낭설이며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고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따라서 이번 사건의 정확한 해명을 위해 공동수사를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했습니다.
또 이런 음모적 책동이 한국 정부의 숨통을 열어주고 국제사회 이맥을 돌려보려 하는 것이라는 등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정부도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망상과 거짓으로 일축하며 근거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주장을 억지이자 궤변이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한국을 걸고 들어갔고 나중엔 말레이시아 정부까지 걸고 들어갔다며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북한이 지금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 모종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성명도 그렇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성명으로 대응했습니다만 자신들이 몰린다고 여겼을 경우에는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오판을 해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장관은 탈북민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고위층 탈북민에 대해 관계기관이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일반 탈북민에 대해서도 신경을 쏟고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법률가위원회라는 단체를 동원해 김정남 암살 북한 배후설을 반박했습니다. 조선법률가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그 위상과 의도를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공화국 국민 사망 사건으로 지칭하며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다는 이야기는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편 단체는 조선법률가위원회로 이 단체의 위상과 성격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이 단체가 지난 2002년 10월 설립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에 있는 비상설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 단체를 내세워 김정남 암살 사건에 북한 국적자들이 연관돼 있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법률가 단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에 법적 논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의 분석입니다.
법률을 전공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명의로 발표를 함으로써 법적인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즉 그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의 발표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아니겠는가.
이와 관련해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이 기구를 등장시킨 것은 공개 조사 제의의 연장선에서 우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법적 주장을 함으로써 암살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용석 박사의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김정남의 시신을 본국으로 이제 송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 자체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혐의에도 불구하고 영구 미제로 사실은 남겨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뭐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법률가위원회 명의로 이따금 입장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등을 법리적 논리를 내세우며 비난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대변인이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법적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든지 일본의 안보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과 함께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차관은 2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올 초부터 미국 하원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단은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 차관은 이어 당연히 한국 정부도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며 부시 전 행정부 당시 북한 핵 검증 합의가 이뤄지면서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임성남 차관은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경찰이 사건 연루자로 지목한 북한 대사관 현광성 2등 서기관에 대한 강제 구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외교관에겐 면책 특권이 있어 쉽진 않겠지만 체포영장 자체가 외교적 압력인 만큼 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아마 상당한 외교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의 결과로서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드는.
임성남 차관은 아울러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양자 그리고 다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거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마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건의 배후로 확정된다면 말레이시아 주권을 침해한 국가 주도 테러로서 국제 인권 무대 등에서 이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배후설이 확정되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매우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유럽연합이 준비 중인 대북 독자 제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썼던 일부 국가들마저 더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결정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과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앞으로 북한의 다양한 책동 가능성을 비롯해 미, 한일 3국의 공조 방안 그리고 나라별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함께 열리는 미, 한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공동의 북핵 해법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형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스웨덴의 국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특히 탱크를 파괴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수출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소형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인민저항위원회가 대전차 미사일을 북한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과 수단 또는 이집트를 통해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피터 웨저먼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소형 무기들과 구식 기술을 대여섯 개 나라에 계속 수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들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웨저먼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북한의 무기 수입국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제재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1억 달러를 넘었던 북한의 연간 무기 수출이 88%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무기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에도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전문 매체인 데브카 파일은 지난달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주 동안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불세 2 배송 화물이 리비아로부터 시나이 반도와 새로운 땅굴을 통해 가자지구의 하마스 손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사거리가 2.5km에 달하는 불세 2는 북한 정권이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을 복제 혹은 개량한 것으로 유선 유도 형태입니다. 또 최근엔 레이저 유도형인 불세 3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이집트 당국이 지난해 8월 이집트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에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발견해 압류했다고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해마다 대전차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반탄크 유도 무기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휴대용 레이저 유도 반탄크 로켓으로 쏘는 이 로켓이 사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길다고 파괴력이 놀랄만한데
북한 정권의 이 같은 무기 과시는 대외 억지용뿐 아니라 무기 수출도 겨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에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무기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중대한 외화 수입원인 무기 수출이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도 지난해 2월 상원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확산시키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미비아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회사들과의 관계 중단을 8개월째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미비아 외교 당국자는 이들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 마지막 단계라면서도 북한인들의 적법한 입국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미비아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오른 북한 회사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는 22일 VOA에 안보리 결의 270호를 준수하겠다는 나미비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제재 대상 북한 기업들과의 계약이 종료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미비아 정부는 지난 6월 안보리 결의 270호 준수를 위해 제재가 계속되는 한 나미비아 내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 회사들과의 계약이 종료 마지막 단계라는 안자바 대사의 답변은 나미비아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이들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나미비아 최대 일간지 더 나미비아는 지난달 나미비아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자바 대사는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미비아 당국은 해당 북한 회사들의 부재 속에 중요한 국가 사업들을 예정대로 위임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제 회사들을 위해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더 이상 북한 회사 직원으로서 기존에 맡았던 역할에 채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다른 북한 회사 직원 신분으로 나미비아에 체류하면서 같은 건설 작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자바 대사는 지난해 9월 VOA에 문제의 북한 기업들이 나미비아의 국립영웅묘지, 의사당, 독립박물관 그리고 국방부 청사 건설에 관여하긴 했지만 알려진 것처럼 탄약공장 건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22일 이와 관련한 DOA의 논평 요청에 나미비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2016년 6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와의 업무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것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ote that in June 2016, the government of Namibia announced it would terminate the services of COMID and Mansudae overseas projects in Namibia.
안자바 대사는 나미비아 내 북한 근로자의 규모와 신규 유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법하게 입국하는 북한 시민이나 다른 나라 시민들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정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거의 모든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2일 전 세계 159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지난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국가 통제와 압박, 위협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거의 모든 인권이 유린되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구금과 강제노동, 고문과 학대의 위험에 계속 직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약 40개 나라에 파견한 5만여 명의 해외 노동자들의 권리도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아 상당한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어 자의적 체포와 구금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공정한 재판 없이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4개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12만 명을 수감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강제노동과 고문, 학대 등 조직적이고 중대하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 정보를 통제하는 등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 매체나 시민사회 조직이 전혀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과 국제통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외부 세계와 연락하기 위해 밀반입된 중국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북중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적발될 경우 간첩죄 등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번복해 지난해 2월에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과 관련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 통과에 따른 공권력의 감시 확대와 공영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논란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2016년은 대중영합적인 지도자들이 세계를 우리 대 그들로 양분하면서 일부 사람들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배제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양국 사이에 협력보다는 경쟁 기조가 우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 경제와 무역,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입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SIS는 당장의 위협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더 큰 위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육군력도 증강해야 되고 해군력도 증강해야 되고 해병대도 증강해야 되고 이런 군사력 증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방식은 바뀌고 네이밍, 이름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아태 지역에 대한 개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포기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경제적인 갈등은 높아질 거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 그다음에 시장 그 불공정 거래 같은 관행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세게 대응한다고 공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보는 기준은 미국의 국익 우선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잠식한다 이렇게 판단되면 통상 면에서 특히 그런 뭐 강경하게 나오겠죠.
신설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주립 어바인 대학 교수를 임명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나바로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모두가 다 함께 중국이라는 탐욕의 눈이 먼 용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동시대는 물론이고 미국의 후손들의 삶도 비난해지고 위험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행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일정 기간 양국 간 갈등과 기싸움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핵심 칭호를 받으며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한 시진핑 주석도 국내 정치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선포하는 19차 당대회가 열리고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자국의 첨예한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쉽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시진핑이 중심이 되는 1인 지배체제가 저는 좀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만약에 권력을 더 공고히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앞으로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고 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이상에 되는 권력을 앞으로 자기가 그걸 강화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수호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단기적인 갈등이 높아질 경우 양국의 최고 지도자 모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물러서기가 어려운 만큼 양국이 위기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간 이 같은 갈등 구도는 한국 외교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중 양국과 안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클수록 그에 따른 충격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 경제적 난제들의 직면에 있는 미중 양국이 가능한 한 비용이 많이 드는 전면적인 갈등과 대립은 피하는 대신 상호 세력권 확장과 동맹국을 통한 대리 견제와 대응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보다 더 심각하게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틈새 기간에 세력을 확장시켜 갈 경우에는 주류 공화당 세력들 입장은 그걸 자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커질 거고 그럴 경우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그 영향력 확장,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내 동맹국들에게 역할 부담 많이 요구하는 거죠. 더 많은 역할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라 하는 요구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 때문에 한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시대 격화될 미중 경쟁 속에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관리하는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는 상호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역별 사안별로 국가 이익을 둘러싼 전략적 갈등과 협력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시대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UN 세계 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보다 13% 줄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다음 달 말까지 새로운 자금 지원이 없으면 지원 대상을 줄일 방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82만여 명에게 2,566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을 지원한 2,952톤에 비하면 13%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이 부족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말까지 새로운 대북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선 유치원생들에 대한 배급을 중단하고 이후 배급 대상 지역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축소로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이 영양실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무산, 연사, 회령 등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는 3월 말까지 식량 지원이 100%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1월 수해 지역 어린이와 여성 3만 800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으며 수재민 11만 4,300여 명에게 콩과 식용유를 제공했습니다. 또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뒤 식량을 타간 수재민들도 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8년 12월까지 필요한 예산 1억 2,900만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는 목표액의 19%인 2,470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처가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강 산업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이 조처로 중국 철강 업체들이 대체 수입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 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탄이 중국 석탄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광물 수출입 정보를 전하는 인터넷 사이트 cam365.net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석탄 가운데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78%에 불과합니다. 대중국 석탄 수출 순위 1위는 자원대국인 인도네시아로 약 41%를 차지하고 2위는 28%를 점유한 호주입니다.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류차오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에 중국 국내 석탄 생산량과 비교하면 수입한 북한산 석탄의 비율이 워낙 작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철강업계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북한산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이며 주로 철강업체들이 제련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리차오 연구원은 철강업체들이 북한산 대신 베트남과 러시아, 호주 등지에서 필요한 무연탄을 들여오겠지만 북한산을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이 값이 싸고 운송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전체 무연탄 수입량의 85%에 해당하는 약 2,20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이 중국의 전체 무연탄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로 미미한 탓에 전체적으로는 중국 석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류차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약 12억 달러어치의 무연탄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12.5% 증가한 액수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 거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북한 정보원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은 지난해 집단으로 한국에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북한 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의 접견 신청을 6차례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 보호 아래 있던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사정 변경은 국정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종업원은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14명이 집단으로 한국에 망명했고 북한은 이를 납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에서 긴장의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하지 못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네. 특검은 수사 기한이 끝나는 날까지도 대통령 수사하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무산될 경우에는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기한 닷새를 앞둔 오늘 정례 브리핑에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이 총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소 중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소 중지는 그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등을 들어서 수사를 종결할 수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그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그 불소추의 특권이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특검이 해체된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특검 해체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일단 중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정치권도 역시 특검 수사 기한 연장 문제로 공방이 있었다지요?
네네. 그 비선실세위원 국정농단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해서 가동된 특별검사팀. 지금 뭐 수사 시간이 부족해서 급한 마무리를 하게 되는 분위기가 일면서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 시한 연장을 특검법 개정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일었었습니다. 특검이 먼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개정해서 30일간 추가 시간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야권의 입장이었는데 여권과 합의가 실패로 끝나면서 다시 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놓는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장 승인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네네. 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 보수 진영의 지지를 지금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지금 한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면 반드시 연장 승인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특검법이니까 황 권한대행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 없는 연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억지 전략에 황건한 대행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특검은 아직 대면 조사를 두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국회나 여러 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쪽에서 아직은 그 무산됐다, 불발됐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답변은 어제 상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알리겠다 이런 정도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설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이 3월 13일 전으로 지금 구체화되면서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하야설입니다. 어제부터 언론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오늘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검토된 바 없다. 하야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만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 기간 이 내용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네. 상당 부분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진 사퇴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중대한 고려사항이 되는 건데요. 촛불과 태극기 민심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 한국 국민들의 분열 상황도 다독이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사법 처리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야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탄핵 심판 중에 사표를 내면 그 사표 처리가 되는지 이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진 하야를 한다는 자체가 헌재를 농단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헌재 연구관들에게 대통령 하야 상황을 대변 법리 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쪽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 같네요. 재판관에 대한 보호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오늘부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근접 경호가 시작됐습니다. 변론 종결, 최종 선고를 앞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헌재 밖에서도 촛불과 태극기의 어떤 대립 구도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불상사를 대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우는 2014년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인데 8명 재판관 모두에 대해서 출퇴근, 변론, 평의 절차 등에도 두세 명의 경찰 경호 인력이 근접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하나 된 환호는 요즘 삿포로 동계올림픽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이 동계 아시안게임 4관왕이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시간에 동계아시안게임 4관왕에 도전하는 선수가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네네.
그 주인공인 스피드스케이팅 빙속의 이승훈 선수가 마침내 4관왕에 올랐습니다.
네.
빙속 남자 5000m, 10000m 그리고 팀 추월 경기에 이어서 오늘은 주종목인 매스스타트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이승훈 선수 한국의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에서는 뭐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국의 빙속 장거리 부문의 간판 대표 선수인데요. 사실 이 선수가 2월 초에 강원도에서 열렸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허벅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회에서 좀 성적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걱정을 떨쳐내고 한국 동계아시안게임 출전 사상 처음으로 4관왕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또 오늘 이 선수뿐 아니라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남자 경기에서 김민석 선수가 또 금메달을 추가해서 개인적으로는 또 2관왕에 올랐고요. 더불어 한국 선수단의 메달은 오늘 금이 14개가 됐고 은 12개, 동은 또 13개가 됐습니다. 종합순위는 은메달 차이 때문에 일본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금메달 14개를 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5개가 이번에 목표인데 아마 한 개만 더 따내면 그 목표를 아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계 아시안게임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방문해 나토 동맹과 ISIS 격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며 회원국 모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초 미국은 나토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같은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나토 회원국들이 동맹을 위해 적절한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회원국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나토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를 동맹국에 전달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정치적 현실과 미국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납세자들이 서구 가치의 방어를 위해 더 이상 불균등한 분담을 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의 안전은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지킬 수 있다면서 군사적 대비를 간과하는 것은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자유와 동맹 또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세계 최고의 방위 혜택을 노리고 있는 이들은 모두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부담을 져야 하며 이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유의 가치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를 통해 함께 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입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